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사의 핵심 제품, 그것도 수천억 원이 들어간 거대한 로켓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산산조각 폭발했습니다. 보통의 CEO라면 뭐 창백해진 얼굴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네, 완전히 파산 위기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전 세계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겠다면서 이력서를 들고 몰려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약간 귀괴한 현상,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서 뭐 외계인 같은 천재라거나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난 엄청난 운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약간 신격화하거나 운으로 돌려버리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 탐구할 자료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2020년 6월 13일자 코리아 베스트랑 그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공개한 전략 분석 보고서거든요. 제목이 일론 머스크 성공의 구조적 해부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얄팍한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더라고요.
네, 사실 천재성이나 기행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의 진짜 무기를 가리키는 약간 연막에 가깝다는 게이 보고서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죠.
연막이요.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은 단순히 한 명의 튀는 개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산업에 그꽉 막힌 병목 현상을 짚어내고 거기에 극판의 기술력, 천문학적인 자본, 전 세계의 팬덤과 미디어, 심지어 정부의 막대한 수요까지를 싹다 끌어모으는 거죠.
와, 전부 다요?
네, 이걸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극도로 정교한 복합 시스템, 즉, 고도의 속도 게임이라는 게이 보고서의 핵심 명제입니다.
아, 복합 시스템.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들 복합 시스템이나 플라이휠 같은 단어는 경영학 교과서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피치덱에 진짜 단골로 등장하는 뻔한 용어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플라이휠 돌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머스크가 구축한 이 생태계는 흔히 우리가 아는 아마존의 플라이휠과는 그 궤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이 구조적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간다는 건가요?
일반적인 기업의 플라이휠을 보면요.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고객을 모으고 고객이 모이면 원가가 더 낮아진다. 이런 단일 시장 내에서의 순환이잖아요.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규모의 경제니까요.
그런데 머스크의 시스템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재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메커니즘의 첫 단계는 남들이 감히 엄두도 대지 못하는 거대한 산업의 병목을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거대한 병목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화석 연료에 꽉 묶여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막 국가 예산을 끝도 없이 빨아먹는 일회용 우주 발사체 시장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기존 업체들이 기득권을 지키느라 그냥 방치했던 원가 구조가 있잖아요. 그걸 기술이라는 망치로 완전히 때려 부수어서 재설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원가를 부순다고 하셨는데 그 엄청난 연구 개발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와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당장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비전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거, 그거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사기꾼들이 쓰던 수법이랑 겉보기엔 똑같지 않나요? 테슬라 초기만 해도 사기 논란 엄청났잖아요. 망한다고.
아, 바로 그 지점이 사기꾼과 혁신가를 가르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보고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머스크는 자본시장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은 그 막대한 돈을 화려한 마케팅이나 로비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거치대에 돈을 쓰지 않았다.
네. 대신에 물리법칙의 한계까지 원가를 깎아내리는 그 극단적 실행 조직을 구축하는 데 모조리 쏟아부었죠. 그렇게 완성된 제품과 스토리는 자기가 직접 통제하는 미디어 브랜드를 통해 여과 없이 배포되고요.
오, 직접 유통까지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그 혁신적인 민간 기술을 우주 탐사나 친환경 정책 같은 정부의 거대한 공공 수요와 딱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구조인 거죠.
와, 청취자님,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압도적인 시스템을 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를 들고 싶네요. 훌륭한 요리사가 보통 주방에서 자기만의 비법 소스로 진짜 기가 막힌 요리 하나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씨앗을 뿌리는 농장 부지를 통째로 사버리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식재료 유통망을 쫙 깔고 주방요리사들의 동선까지 막 초단위로 싹 다 뜯어 고친 다음에 심지어 그 음식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의 미식평론 잡지사까지 전부 통째로 설계하고 수유해버리는 격이랄까.
와,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단순히 요리라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미식산업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통제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머스크가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과제는 단순한 제품의 파편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파편적인 개선이 아니라면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일회용 로켓에서 영구적인 우주 운송망으로 아예 넘어가는 산업의 전환 그 자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옵션 가치입니다.
아, 옵션 가치요? 이게 방송 시작할 때 그 로켓이 폭발했는데도 투자자들이 환호한다고 했던 그 기괴한 현상이랑 연결되는 개념이군요. 도대체 이 옵션 가치가 뭐길래 실패조차도 돈이 된다는 건가요?
옵션 가치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더라도 만약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다면 그 도전 자체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재무적인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99%라도 1% 성공했을 때 얻는 파이가 너무 크면 가치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로켓이 막 폭발했을 때 대중이나 언론은 실패라고 조롱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화성 2주라는 그 1,000조 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값진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목표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실패의 과정조차도 최고의 인재와 더 큰 자본을 쬐샥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실패조차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데이터로 그냥 소비해버린다니 정말 스케일이 무섭기까지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약간 추상적인 플라이휠 이론이 실제 개별 기업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사례들을 좀 해부해볼까요?
네, 아주 좋죠.
더라고요. 여기서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산업의 병목을 팍살낸 건가요?
90년대 후반 초기 인터넷 거래에서 가장 끔찍했던 병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은행망의 느린 속도가 아니라 바로 마찰이었습니다. 즉, 신뢰의 부족이었죠.
아, 마찰이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내는 게 무서우니까.
정확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 주소 하나만 믿고 어떻게 내 돈을 보내느냐. 이 극도의 불신이죠. 당시 기존 금융권은 복잡한 신원 확인이나 암호화 장비 같은 낡은 은행업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은행들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이메일 주소 자체를 금융신분증으로 아예 취원해버립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매번 주고받는 그 마찰을 없애버린 일종의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금융에 접근한 겁니다.
아하, 은행업을 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 간의 송금 행동 자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가입자 수를 폭발시키는 그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병목을 발견하고 기술로 그 마찰을 제거한 다음에 막 압도적인 속도로 덩치를 키워서 네트워크 생태계를 독점해버리는 이 방식. 이게 훗날 그의 전체 제국을 관통하는 창업 시스템의 완벽한 원형이 된 것이죠.
아, 그 베타 테스트가 성공적이었고 그 시스템의 파괴력이 테슬라에 와서 완전히 만개한 거네요. 사실 전기차는 테슬라 이전에도 존재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막 골프장 카트처럼 생겼다고 놀리던, 비싸고 느리면서 오직 환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에만 기대서 팔리던 그 매력없는 소비재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의 플라이휠을 돌린 핵심 메커니즘은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한 데 있습니다.
재정의요? 어떻게 바꿨죠?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고 타는 그런 차가 아니라 포르쉐보다 제로백이 빠르고 막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어제보다 차가 더 똑똑해지는 거죠.
와, 차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한다니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즉, 소비자들이 안달나게 만드는 이른바 고욕망 제품으로 탈바꿈 시킨 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데이터를 보면 그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청취자님, 49만 대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2025년 3분기에 테슬라가 전 세계 고객한테 인도한 차량이 무려 49만 7,099대입니다.
네, 거의 50만 대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굴러가되 멈추는 장난감 취급받던 전기차가 단 한 분기 만에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차량뿐만이 아니죠. 같은 분기에 무려 12.5 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에너지 저장 제품까지 시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그냥 단순한 금속 껍데기 파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아,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메가팩이라는 배터리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슈퍼차저로 충전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완벽한 수직통합 에너지 생태계를 쫙 깔고 있는 겁니다.
와, 수직통합 에너지 생태계.
네, 그런데 이 플라이휠 생태계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극한으로 발휘되는 진짜 무대는 바로 스페이스X로 넘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아, 우주산업이요? 진짜 인류 역사상 로켓이라는 건 한 번 쏘아 올리면 바다에 그냥 버리는 말 그대로 허공에 수천억 원을 태워버리는 물건이었잖아요. 머스크는 이 상식을 도대체 어떻게 깨버렸습니까?
그는 우주 탐사를 낭만적인 과학자들의 국책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혹한 발사 비용과 화물 운송의 물리적 물류 문제로 치환해버린 거죠.
물류 문제로요? 택배처럼요?
네, 쓰고 버리던 로켓을 비행기처럼 재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원가를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저희가 플라이휠의 핵심 요소로 꼽았던 거 기억하시죠? 정부 수요의 결합이라는 메커니즘이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아, 보고서에 등장하는 나사 이야기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조금 몇 푼 받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국영기관인 나사의 상업용 승무원 프로그램을 아예 자기네 앵커 고객으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앵커 고객이라면 제일 핵심적인 고정 거래처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고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나사가 크루10부터 크루14까지 무려 5개의 추가 유인 임무를 스페이스X에 몰아주면서 총 14개의 막대한 우주비행 임무를 스페이스X랑 계약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14개나요?
네, 경쟁자들이 아직 우주선의 나사를 조이고 있을 때 머스크는 국가의 거대한 우주 진출 수요를 민간 혁신의 확실한 돈줄이자 전 세계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기술 검증 무대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이 보고서를 읽다가 스탈링크 대목에서 그야말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청취자님, 이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 기술로 우주로 가는 택시비를 완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네, 혁명적이죠.
그런데 정작 우주로 띄워보낼 외부 화물이나 외부 고객이 택시기사의 기대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꺼낸 카드가 뭡니까?
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버렸죠.
맞아요. 자기가 직접 수만 개의 통신위성, 즉 스타링크를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찍어내서 우주로 쏘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스페이스X는 단순히 돈을 받고 외부 위성을 대신 쏘아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인터넷 위성망이라는 그 가장 배고픈 내부 고객을 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로켓을 끝없이 쏘아 올리면서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외부의 간섭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하게 닫힌 자급자족 생태계 아닙니까?
와, 이 복합 시스템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기술 플랫폼의 내부 고객화라고 부릅니다.
내부 고객화요?
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엄청난 아비트라지, 즉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죠.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로켓을 많이 쏘는 거대한 고객이 됨으로써 로켓 발사 단가는 극한으로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규모가 커지니까 원가는 계속 내려가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주를 덮은 스타링크 통신 인프라는 또다시 전 세계의 오지 데이퍼, 해운, 심지어 국방 안보 시장까지 모조리 집어삼키는 거대한 캐시카우가 됩니다.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서로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완벽한 연구기관인 셈이죠.
아, 지금까지 그 자동차나 로켓, 위성 같은 거대한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쫙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무거운 쇳덩어리 제국에 핏줄을 연결하고 시장에 쫙 퍼뜨리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영역이네요.
20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꿨죠.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세계 1위 부자에 통제되지 않은 자아도취나 아니면 좀 변덕스러운 쇼핑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충동적인 결정처럼 보였죠. 무려 주당 54.20달러라는 시장가 대비 막대한 프리미엄에 피를 흘렸으니까요.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취하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밑그림이 드러납니다. 머스크가 사들인 건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존 언론과 미디어의 그 복잡한 검열이나 필터링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억 명의 대중과 자본시장에 자신의 의도를 직접 꽂아 넣을 수 있는 제국 전체의 직접 분배 채널이자 거대한 여론전 플랫폼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아,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하나 발표하거나 아니면 무슨 리스크가 터졌을 때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쓰고 로비스트 고용하고 막 언론 눈치 보느라 바쁘잖아요.
네. 보도자료 돌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머스크는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X에 몇 줄짜리 글을 떼고 올리죠.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전 세계 팬덤이 열광하고 뉴욕 증시가 막 출렁거립니다. 창업자의 서사, 테슬라의 신제품 쇼, 스페이스X의 로켓 폭발 영상까지 거대한 스토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막바로 유통되는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압도적인 장악력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구조적 사실도 매우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사실이요? 어떤 건가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X라는 플랫폼 자체가 최근 특정 정치적 담론이나 극심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현상 그 자체가 머스크의 개별 기업들, 즉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평판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아, 플랫폼의 이미지가 회사 이미지로 바로 연결된다.
그렇죠. 무기를 휘두를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그 무기가 뿜어내는 파편이 자신의 생태계에 고스란히 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죠.
와, 미디어 장악과 더불어서 최근 이 제국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잖아요. XAI라는 회사가 출범을 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머스크가 단순히 챗GPT나 구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흔한 AI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닐 텐데요. 머스크 생태계 내에서 XAI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메커니즘을 수행하는 건가요?
네, XAI는 절대 외부 시장에 팔기 위한 흔한 챗봇이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복합 시스템 전체의 거대한 신경망, 즉 운영체제 OS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가요?
네,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수백만 대 자동차가 전 세계 도로에서 매일 빨아들이는 물리적 세계의 거대한 시각 데이터, 비전 데이터가 있죠.
카메라로 찍는 영상들이죠.
네, 거기에 X의 수억 명 사용자가 매일 쏟아내는 인간 언어의 텍스트 데이터가 결합됩니다.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스페이스X 수준의 엄청난 컴퓨팅 자원. 이 세 가지가 XAI라는 거대한 뇌 하나로 쫙 모여서 학습되고 다시 각자의 생태계로 기술적 우위를 분배하는 기막힌 순환고리인 겁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그런데 X를 통해서 언론을 우회하고 수억 명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막대한 데이터로 쌓는 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무기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방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망이나 필터링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네요. 이 제국의 강점이 살짝 삐끗하는 순간 도대체 어떤 재앙이 벌어질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플랫폼의 장악력이 팬덤과 자산을 하나로 묶어두는 결속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만 만약 창업자 개인이나 플랫폼 자체가 극심한 논란의 진원지가 될 때 그로 인한 신뢰 하락이 제국 전체의 연쇄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전이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보고서에서도 이 플라이휠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더라고요. 성공을 만든 엔진이 곧 파멸의 방아쇠가 되는 양날의 검 말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아슬아슬했던 게 이른바 키퍼슨 리스크, 즉 창업자 단 한 명에게 생태계 전체의 명운이 묶여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재미있는 건 테슬라 스스로도 이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요? 어떻게 인정하죠?
보고서가 인용한 테슬라의 2025 Form 10K,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는 연례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 본인에 대한 회사의 극단적인 의존도를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중대 위험 요인으로 떡하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공시자료에 대놓고 썼다고요?
네, 한 사람의 천재적인 두뇌가 여러 회사의 시너지를 막 폭발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그 한 명의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 이 촘촘하게 엮인 제국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강력한 내부 경고인 셈이죠.
와, 거기다 그 통제되지 않는 입 때문에 규제 당국이랑 벌이는 끊임없는 전쟁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2018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아, SEC에서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전격 기소했던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테슬라 상장 폐지하겠다고 트윗 올렸던 거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고 비공개 회사로 전환할 자금을 확보했다. 이 통제되지 않은 트윗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극찬했던 그 X를 통한 직접 배포망이 역으로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보여준 구체적 사례입니다.
맞아요. 진짜 글 하나였죠.
찰나의 순간에 작성된 글 하나가 수조 원의 자본시장을 완전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규제 당국과 일개 기업이 정면 충돌하게 만든 엄청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였죠.
와, 진짜 살얼음판이네요. 또 하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게 초반에 우리가 칭찬했던 그 극단적 실행력 아닙니까? 물리학적 한계를 부수고 원가를 막 낮추려면 직원들을 밤낮없이 갈아넣어야 혁신이 나오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인 3종 경기를 매일매일 하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보고서는 이를 압박 문화의 구조적 딜레마라고 정의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일정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면 초기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확 열립니다.
처음엔 성과가 나오죠.
하지만 그 극단적인 텐션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원들의 심각한 번아웃, 그리고 핵심 인재의 연쇄 이탈, 그리고 결국에는 품질 불량이라는 기업의 가장 치명적 리스크로 되돌아옵니다.
아, 결국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나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이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것도 결국 이 경영자의 과도한 약속과 물리적 조직의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총치자님, 이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머스크의 이 거대한 복합 시스템은요, 브레이크 페달을 아예 뜯어버리고 엑셀레이터만 남겨둔 최고급 하이퍼카를 막 시속 400km로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찌하지 않기 때문에 트랙 위에 떨어진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 살짝 삐끗하거나 코너에서 조금만 궤도를 이탈해도 운전자는 물론이고 관중석까지 다 덮쳐버리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그 하이퍼카 비유가 이 보고서의 정수를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거대한 산업을 집어삼키는 그 매혹적인 성과의 엔진과 제국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 파멸의 리스크가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이 구조적 해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서늘한 통찰입니다.
아, 양날의 검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자신의 비즈니스나 투자처에서 고민하고 계실 우리 청취자님들은 이 위대하면서도 너무 위험천만한 괴물 같은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철저히 버려야 할까요? 전문가님이 각자의 입장에 맞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창업자나 경영자라면 문제의 크기를 대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요?
자잘한 기능 개선에 모멸될 게 아니라 아무도 풀려하지 않는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을 표적으로 삼고 기술과 사업 모델 자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엮어내는 설계 역량을 훔쳐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무리한 마감 약속, 직원들의 영혼까지 쥐어짜는 유독한 압박 문화, 브레이크 없는 1인 독재, 심지어 규제를 조롱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막 멋있어 보인다면서 똑같이 흉내냈다가는 여러분의 회사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벽으로 추락할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동네 식당 사장님이 버스크 흉내낸답시고 주방 직원들한테 막 화성에 갈 때까지 며칠씩 밤새우라고 소리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당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네, 당장 문 닫아야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투자자들에게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두 개의 장부를 동시에 읽으라고 조언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현재 매출과 이익을 증명하는 첫 번째 장부도 중요하지만 머스크의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 전환의 가능성, 즉 미래의 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두 번째 장부를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숫자로 나오는 장부 말고 미래를 보는 장부요?
네. 하지만 여기서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카리스마나 광적인 팬덤에 취해서 맹목적으로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거나 그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는 그 무서운 키퍼슨 리스크를 모른 척 눈감아버려 행동입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 뼈 때리네요.
이거 무형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컨텐츠 창업자나 크리에이터들한테도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브랜딩이란 단순히 돈을 쏟아부어서 물건을 많이 노출시키는 홍보가 아닙니다. 대중이 기꺼이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일관되고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걸 배울 수 있죠.
세계관 구축.
네.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모방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 이른바 어그로 그 자체를 자신의 훌륭한 성장 전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본업이 가진 기술적 신뢰도마저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도약이 되거든요.
전문위원님을 하신을 쭉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현상에서 온전히 흡수해야 할 것은 거대한 문제를 물리적 원칙에 따라 시스템으로 엮어서 장악해 들어가는 냉철한 전략적 뼈대이지 그의 모든 기행과 괴짜 같은 행동 양식을 막 스티브 잡스 터틀릭 따라 입듯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대한 전략의 엔진만 딱 떼어내서 우리의 맥락에 맞게 이식하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치명적인 독소는 철저하게 걸러내야만 이 보고서를 제대로 소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 집중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그저 혁신적인 자동차를 파는 성공한 CEO가 아니라 인류와 산업 간에 꽉 막힌 거대한 병목을 망치로 부수고 그 자리에 자본과 기술, 언론과 국가의 수요를 재조립해서 자신만의 문법으로 생태계를 창조해내는 산업 전환의 마스터 설계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그가 설계한 복합 플라이휠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력, 그리고 동시에 그 엔진 속에 떠리를 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파멸의 위험성까지 시스템의 양면을 모두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오늘 이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요, 청취자님께서 매일 직면하고 계신 크고 작은 비즈니스의 과제들이나 일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단편적인 솔루션 하나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꿰뚫어보는 시스템적 사고의 시각을 하나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구조와 메커니즘을 뜯어볼 때 비로소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진짜 해결책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집중탐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의 뇌리를 자극할 한 가지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서늘한 상상 하나를 제안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회부한 이 놀라운 성공의 공식은요. 머스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 조달 능력, 플랫폼을 통한 폭발적인 여론 장악력, 그리고 극단적인 속도의 기술적 위험 감수라는 이 여러 개의 거대한 기동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밸런스로 물려들어가기 때문에 기적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균형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미래의 어느 날 이 첨첨하고 거대한 머스크 제국을 떠받치는 그 단단한 기둥 중 단 하나라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예를 들어서요. 스페이스X의 핵심 로켓에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대규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X플랫폼의 극단적인 판향성에 지친 글로벌 여론과 정부 규제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다면요. 이 정교하게 연결된 복합 시스템 전체는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붕괴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 없는 하이퍼카가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할 때 그 엄청난 관성으로 돌고 있던 거대한 플라이휠은 과연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맹렬하게 역회전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게 될까요?
플라이휠의 역회전이라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내일 아침 테슬라의 주가 변동이나 스페이스X의 새로운 발사 뉴스를 접하실 때 한 번쯤 이 서늘한 역방향의 시스템 붕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깊고 밀도 있는 집중탐구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